유다 족속 중 보잘것없는 너 베들레헴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00여 년경 남유다 왕국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을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열왕기하 13장 말씀대로 18장 말씀대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과 몇몇 성읍만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이방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궁극적으로 멸망한 이유는 이들의 고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과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의 가옥과 전토를 빼앗았고 상인들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고 리더들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 교훈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 주시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나님은 1장과 4장에서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도 딸이라고 하시면서 너 예루살렘은 군대를 소집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하십니다. 아수르군이 우리를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군이 701년에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한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가는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쌀 것을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막대기로 그들이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말씀합니다. 재판자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왕이 재판자의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뺨을 친다는 표현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막대기로 뺨을 친다는 얘기는 손바닥이 아니라 막대기로 친다는 얘기는 모욕 가운데 모욕을 당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외적들에 의해서 너희 왕이 큰 모욕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 잘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사죄한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한나라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 장군에게 조롱받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후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왕이 큰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 직후에 다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말씀합니다. 원어를 충실하게 직역한 영어 성경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유다 시족에 들어갈 수 없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유다족 속에 속한 많은 시족들 가운데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존재가 미미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저 베들레헴아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그 마을의 그 에브라다라는 지역에 속한 것을 밝히는 것은 베들레헴이 저 위에 나사렛 지역에도 스불론 지역의 땅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족속 중 보잘것없는 너 베들레헴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도 역시 직역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직역합니다.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게서라는 표현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로부터 보잘것없는 너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어순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뜻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보잘것없는 마을이기에 존재가 없는 마을이기에 내가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서 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촌마을에서 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육도 또 경상도의 마도나 전라도의 낭도 섬에서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십니다. 그의 기원은 옛날부터 태고적부터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십니다.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구약에서 늘 보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그래서 수치와 고난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은 의역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겠고라고 번역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합니다.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표현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서 보듯이 고통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라는 것을 종종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자신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 나라로 유배되어 왔다가 고난의 기간이 차면은 살아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면 무엇을 할지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기에 외적의 침략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양떼들,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가?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는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통치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처지와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당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인간 메시아, 인간 왕을 가리켰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안연히 거하게 해주고 평강을 누리게 해줄 인간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왕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왕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 근본이 태초이신,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아들로 수태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원문에서 읽은 대로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 곧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원한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방황하게 하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풍성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함께 평강까지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숨겨진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창대케 하셔서 그의 통치가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진리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 보잘것없는 너 베들레헴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물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는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잘 보지 못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하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도래를 예언하시면서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니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식어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 보잘것없는 너 베들레헴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뿐 아니라 네게서, 보잘것없는 무명의 마을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들레헴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습니다.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베들레헴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장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명령으로 두 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서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조상이자 다윗 왕의 조상인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예수님과 같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갖는 의미를 다윗이 그곳에서 출생하는 것을 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베들레헴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무 작아서 유다족 속의 시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너 베들레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이것이라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출생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곳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마을 출신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유명한 대도시 출신 사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정말 올바른 해석인가, 성경적인 해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메시아를 일으키신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보잘것없는 마을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이새의 보잘것없는 아들, 말째 아들로 태어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많았던 유명한 랍비 학교들에서 제자들을 리크루트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자들, 물고기 잡던 자, 세관원, 열심당원 등과 같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부르신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미혼모의 아들로 불명예스럽게 태어나시고 반골들의 고향인 갈릴리 가운데서도 촌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것, 자신도 목수 출신이었던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창기와 세리와 기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종교 지도자, 평범한 백성 누구나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하나님은 시종일관하게 보잘것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마을 출신에 보잘것없는 배경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쓰신 것을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남들이 나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영광이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8절을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확하게 숫자가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으로 택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 많은 중동의 민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원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권세가 있고 자신에게 건강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그러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적은 민족을 택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함만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자, 초라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꼭 운동권 여학생과 같은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러고 주리는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다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외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의 열세 제자가 있었다면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예외였는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난 후에야 주님에게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만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했고 그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서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의견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가진 자들, 유복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왜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추락한 이후로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만이 자신이 선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특별한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두 왜 주님 전에 와 있는가? 삶에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인용한 말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경력이 있는 자들, 문벌이 좋은 자들, 학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자와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강한 자, 존귀한 자 이런 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학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어서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사용하신 적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국무총리가 되겠다, 대신이 되겠다 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신령한 꿈을 꾸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이들을 이방 땅으로 유배되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찾아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유대 지방으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 지방에 와서 그 예수님을 수소문했을 때 그것을 헤롯 왕이 듣고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냐고. 이들은 오늘 미가서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막상 그 메시아를 찾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유대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세주가 어디서 날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베들레헴은 보잘것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몇 명 살지 않는 곳이고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사람 나왔다는 소식은 300년 전에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100% 세속화되어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서나 큰 인물이 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잘 압니다. 교회 와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다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로 평생 사셨다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고 보잘것없는 자로 살다가 보잘것없는 자로 전부 순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한 삶은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옛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그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보잘것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얼마든지 자기 날개를 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떡공이로 여기고 스컴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는데 쓰레기로 여기고 이제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데 우리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탄절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환영하는 주님이 성경의 주님과 같은 주님인지 맞춰보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전에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멸망으로 처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선언하실까 자신에게 늘 묻고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인데 그때 염소 측으로 가면은 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염소 쪽으로 간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멸망의 심판을 받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신 자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눌린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가 바로 주님을 돌보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언제 배웠나이가 질문할 때 내가 그런 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주님은 초라한 자로 오늘 말씀 그대로 보잘것없는 자로 세상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자로 사셨던 것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많은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셨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화업계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든지 우리 날개를 펴고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삶 살지 않으셨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삶 살지 않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로 살 때에 남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기에 그런 삶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